VOA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강력급 협의를 위해 호주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쇼이그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그가 북한에서 휴가를 보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전 세계 동맹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곳에서 필사적으로 지원과 무기를 찾는 걸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러시아의 행보를 두고 우리는 이를 북한에서 또 이란에서 볼 수 있다며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발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임에도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찾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매체들은 쇼이그 장관이 김정은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무기 전시회를 둘러봤으며 27일 밤에는 정순절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쇼이그 장관이 북한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논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27일에도 쇼이그 장관이 방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인 드론을 이용해 30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모스크바를 공격해온 드론 3대를 모두 격추시켰다면서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도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고층 건물이 많은 서부의 상업지구를 노린 이번 공격으로 두 개 사무실 건물의 정면이 약간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 중 하나는 러시아 정부기관 세 곳이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구역은 크렘린궁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모스크바 부누코보 국제공항의 운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앞서 24일에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러시아 해군이 올해 30척의 신형 함정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함 퍼레이드를 지켜본 뒤 연설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러시아는 우리 국가 해양정책의 대규모 과제를 자신 있게 수행하고 있고 우리 해군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며 올해에만 30척의 다양한 등급의 선박이 함대에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의 날 기념식은 러시아의 연례 행사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과 핀란드만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군사력 과시 행사입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45척의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그 밖의 선박과 3,000명가량의 해군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30일 이탈리아가 4년 전 중국의 핵심 대외구상인 1대1로 프로젝트에 가입한 건 끔찍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정부에서 서구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1대1로에 가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현 이탈리아 정부는 1대1로와 관련한 협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의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1대1로의 가입은 이탈리아로의 중국 수출을 몇 배로 늘렸지만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은 같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이어 오늘날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1대1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경쟁자인 건 사실이지만 또한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1대1로란 2013년부터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하에 추진해온 계획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고대 중국이 무역을 했던 옛 실크로드를 재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문가들은 1대1로가 중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두드러졌던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무역, 외교, 경제, 정치, 국방, 안보 등 전반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높았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도 커서 현 정부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가 양국 간 긴장 상황이 미국에 있는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생각이 화두입니다. 이 설문조사는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에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생각과 중국 또는 조상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 약 78%가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이 중에 44%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 응답자 68%가 일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고요. 62%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56%가 타이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필리핀, 또 인도에 대해서는 아시아계 성인 중에 37% 정도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을 보면 10명 중에 2명만이 긍정적이었고요. 절반이 조금 넘는 수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중국계 미국인조차 중국에 대한 낮은 호감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조상의 나라를 좋게 보는 중국계 미국인은 41%에 그쳤습니다. 이 조상의 나라에 대한 우호도는 타이완계 미국인이 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적 갈등, 또 미국의 타이완에 관한 입장, 또 미 의원들의 타이완 지지 행보 등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 뒤로 일본과 한국, 인도계 순으로 조상에 대한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생지, 교육 수준, 또 기타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호감도가 다른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교육 수준이 높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도에 대한 시각은 석사 이상 학위자 중에 42%가 긍정적이었고요.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35%와 더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27%와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또 반대인데요. 대졸 이상 아시아계 미국인의 단 17%만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나타낸 23%와 비교됐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를 보니까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중국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보다 각각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공화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요, 미국에 있는 아시안들의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산호의 위기. 이번 주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해안의 표면 바다 온도가 섭씨 38.43도로 주변의 바다 온도가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NOAA에 따르면 이번 시기에 이 지역의 정상적인 수온은 섭씨 23도에서 31도 사이여야 하지만 이번 주 기록된 수준은 거의 목욕탕의 온탕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남동부에서 플로리다의 따뜻해지는 바다에 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플로리다 해안은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극심한 폭염에 곤경에 처했다는 것인데요. 국립해양대기청의 산호초 감시부서의 한 관계자 역시 이 같은 것은 전례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폭염은 점점 더 바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켈프, 해초 및 산호를 파괴하고 거대한 산림 지역을 파괴하는 산불처럼 바다 생물을 대량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9년의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바다 폭염 일수가 3배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의 세계기상기구 WMO는 이번 달 초에 전 세계 바다 온도가 5월 이후로 월간 기록을 갱신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엘니뇨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 표면 온도는 4월, 5월, 6월에 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온도는 인간의 식량 공급과 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한 수산물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잡히는 생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며 더 많은 죽은 생선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달 초에 플로리다 주변의 따뜻한 물이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더 따뜻한 물 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반도체 인력. 미국이 2030년쯤 반도체 산업 인력의 부족으로 위기를 겪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업계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2030년까지 약 6만 7천 명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노동인구는 이번 연도에 약 34만 5천 명에서 10년 뒤인 2030년까지 4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졸업률로는 미국이 증가하는 노동력을 충분히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반도체 산업협회 SAI와 옥스퍼드 경제학이 준비한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이 국내 반도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발표됐는데요. 새로운 제조 사이트 그리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을 배정하는 칩스 법안은 8월 9일에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상업부는 이 법안에 따른 390억 달러의 제조 보조금을 감독하고 있으며 인텔,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이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또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25% 투자 세액 공제를 설치했고 이는 2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공장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데요. 예상되는 부족량에는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포함됩니다. 미래의 반도체 산업 일자리의 절반가량은 엔지니어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은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직면해왔던 문제입니다. 라며 특히 칩스 법안과 함께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제조를 향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면서 이 시급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숙련된 반도체 노동자의 부족은 미국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졸업생의 더 큰 부족의 일부입니다. 2023년 말까지 140만 개 자리가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지난 18일 월북했는데요. 판문점 관광 도중에 북쪽으로 뛰어들어갔다는데 네. 자, 이 병사에 관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 백악관 장피에르 대변인이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의 월북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진전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며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가 모든 사실을 모으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월북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보고된 거나 공유할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변인은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백악관이 북한하고 이 킹 이병의 어떤 안위와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유엔이 킹 이병의 안위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 측에 킹 이병이 스스로 월북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도 설명했고요. 백악관은 킹 이병이 빨리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안위에 대한 정보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네요.
네. 자,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발사를 분명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도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질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의 6.25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 참석자 방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베란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방북 전에 나온 기사인데 네. 북한이 이제 두 나라를 초청한 건데요.
그렇죠.
예, 파텔 수석 부대변인 논평 들어보죠.
예. 자, 베란트 대변인은 여기에는 북한이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동, 그러니까 인접 지역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도록 도와달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영향을 행사해서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도록 도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그리고 두 나라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역할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관련 내용도 언급됐는데 앞서 전해드린 내용하고 다르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트래비스 킹의 그 안위 파악을 위해서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업데이트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관련한 회의에서 북한 측과 만나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을 했네요.
네네. 이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북한으로부터 이 후회적인 관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전승절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였는데요. 이 내용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독자들께서 많이 읽은 기사이기도 한데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평양에 갔죠?
네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25일 밤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상 강순남은 평양 외곽 순안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맞았고 북한 군 의장대가 환영 행사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방문은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인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고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통해서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또 양국 협력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쇼이구 국방장관이 그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자 이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장장비 전시회 2023 전시회장을 참관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번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방북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건가요?
예, 2019년 7월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 일행의 평양 방문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이 러시아 정부 인사 참석이 처음으로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관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 정부 인사 참석이 보도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처음입니다. 전승절 행사에 처음 참석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전통적인 유대 수준을 넘어서 군사 안보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은 이번 중국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번 중러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 고조 행위 중단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외교부는 중러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하고 중국 측은 이번 대표단의 방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한국 외교부에서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교류와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측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을 앞두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정대표단이 전승절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중국과 러시아의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김 위원장이 이런 행보 어떤 의도로 해석되는지 전문가 분석 한번 들어보죠.
네. 자, 김정은이 북한의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해서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군사적 실패로 지금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또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무기 거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군사 기술적 협력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기술적 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SLBM 또 SLCM 정찰 위성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들에 대해서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협력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에 북한과 러시아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방문을 빼먹었는데요. 중국 방문도 살펴보죠.
네. 자,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에 평양 소재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공연 자리에서 중국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대표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연 시작 전에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만 친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공연장에는 쇼이구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김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리 부위원장이 오른쪽에 러시아의 쇼이구 장관이 작석해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불러 모아서 러시아와는 군사협력, 중국과는 혈맹연대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립구도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방문들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던데요. 어떤가요?
네. 북중 또는 북러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한일 협력 공고화에 대응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으로부터 이 중요성을 인정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시 주석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추측 수준이고요. 구체적인 회담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선망 직업에 오른 유튜버. 오늘은 우리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곤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0년 가까이 지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적어낸 것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선 몇 년 전부터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다른 직업을 모두 뒤로 하고 되고 싶은 1순위로 오른 직업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몇 해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운동선수, 음악가 아니면 우주비행사 등을 모두 제친 겁니다. 자, 많은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이 11살 미만의 자녀에게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부모가 11세 미만 자녀에게 매일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만큼 아이들이 유튜브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자신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를 선망하면서 자신도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유튜브 대체 뭐 하는 서비스죠? 앞서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죠. 유튜브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는 너, 그리고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튜브는 미국에서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당신이 만든 TV 혹은 당신을 위한 TV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TV처럼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당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북한에서도 유튜버가 있으니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대세 플랫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통될까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각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계정 하나하나가 모두 채널이 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는 370만 개, 또 하루 재생되는 영상은 5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소비의 주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건데요. 그럼 유튜브의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을 보면요. 유튜브는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45%가 넘게 매출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거죠. 유튜브 매출의 주요 원천은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영상에 붙는 광고비가 바로 유튜브가 올리는 수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돈벌이가 된 유튜브.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단지 유튜브에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 역시 광고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고요? 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After all of these steps, 구글이 운영하는 YPP, 즉 YouTube Partner Program에 등록 신청을 한 뒤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유튜브 55% 그리고 유튜버가 45%입니다. 100달러짜리 광고가 붙게 되면 55달러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버에게는 45달러가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PP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YPP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은 해당 신청을 검토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챗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se features let your viewers stand out within live chat by letting them purchase highlighted chats and animated images.
자,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면 이 해당 댓글이 꾸며지면서 이 상단에 일정 시간 고정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댓글이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유튜버가 이 직접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영상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버, 얼마나 벌까요? 자, 이제 관심은 도대체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에서 일명 미스터 비스트라고 불리는 25살 남성 지미 도널드스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널드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는 1억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 등 다양한 체험형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 세트장을 만든 뒤에 45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 영상은 조회수가 4억 4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그리고 10살이 갓 넘은 소년 라이언 카지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2,800만 달러,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아빠와 함께 놀고 아니면 과학실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저 숫자만 보고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동영상 1,000회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평균 18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획부터 해서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 직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과 촬영 또 편집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 비용과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설명 들어볼까요?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You can have complete control over
자신이 판매할 물품을 광고하는 장으로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보는 사람, 즉 구독자가 많아야 이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우 대통령 시대 첫 번째 시간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대통령 선거를 몇 주 앞두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한반도 전쟁 중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의 확고하고 단순한 결의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의는 정치적으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일을 뒤로 하고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이 일이 명예롭게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제가 평화를 위해 미국인들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도 힘 있는 연설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애틀레이 스티븐슨 후보의 연설 역시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는 미국을 그 누구도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와 평화를 이루는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인류가 바라는 희망의 지평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이렇게 연설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52년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 결과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거의 3,400만 표를 얻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는 약 2,700만 표를 얻었습니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 후보는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1953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마치고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나이는 62이었습니다. 이 새 대통령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은 당시 연방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화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에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생활비가 오르고 있었고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이 여전히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사냥하듯 공격적으로 색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여러 차례 미국을 돕기 위해 헌신한 바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90년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온 가족이 중부 캔자스주로 이사를 했고 캔자스주 에벨린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젠하워의 아버지는 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좋은 대가족 속에서 일곱 형제 중 셋째로 자라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고등학교 때는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생으로 뽑혀서 무료로 대학 교육을 마쳤습니다. 청년 아이젠하워는 1915년에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미군 합참의장인 조지 마셜 장군 아래서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1944년 6월 6일 항공기 12,000대 병력 수십만이 동원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으로 알려진 이 작전에 성공하면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이름은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195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직업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신념이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출마할 결심을 하면서 공화당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아이젠하워의 별명인 아이크를 이용해서 I like Ike, 아이크를 좋아해요라는 노래를 만들어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미국인들은 I like Ike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미국인 유권자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젠하워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는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미 합중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토니 베넷 만나보시죠.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온 내 마음을 부른 가수 토니 베넷이 지난 7월 21일 타계했습니다. 향년 96세, 미국의 각종 미디어는 재즈풍의 달콤한 사랑 노래로 세월을 뛰어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전설적 가수가 같다면서 일제히 그의 운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즈와 전통음악으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토니 베넷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70년이 넘는 오랜 세월에도 지칠 줄 몰랐던 가수 토니 베넷. 그는 60개의 스튜디오 앨범, 31개의 편집 앨범, 81개의 싱글, 19개의 그래미상, 그리고 전 세계 5천만 개가 넘는 레코드 판매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토니 베넷은 1926년 8월 3일 대도시 뉴욕 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은 안토니 도미니크 베네디토였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토니는 불과 1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베넷은 뉴욕시에 있는 공업예술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노래하는 웨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육군사병으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대 후에는 군 복무자 특혜 제도의 힘을 빌어 무대 공연 예술을 가르치는 아메리칸 시어터 윙이라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의 성악 코치 미미 스피어가 다른 가수를 모방하지 말고 그 대신 연주가들과 경쟁을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베넷은 이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일찍부터 재즈 가수로 데뷔했던 가난한 도시 청년 토니 베넷에게는 25살 때인 1951년 첫 번째 히트 싱글 음반 당신 때문이야가 히트하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인 1962년 그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가 나왔습니다. High on a hill It calls to me to 높은 언덕 위에서 나를 불러요. 작은 케이블카들이 별들을 향해 반쯤 올라가는 곳이죠. 푸르고 바람 부는 바다 위에요. 몸은 맨하튼에 살지만 지독하게 외로움을 겪으며 고향인 샌프란시스코를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그 다음에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 부분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와 동등한 가수로 올라섰습니다. 토니 베넷은 이 노래가 나를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었다. 이 곡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베넷은 콜롬비아 레코드와 전속 계약을 맺고 Cold Cold Heart를 포함한 초기의 히트곡들을 발표합니다. 1950년대 말에는 재즈 분야 정상급 인재들과 손을 잡고 재즈 음반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로 대성공을 거둔 후 그는 I Wanna Be Around, The Good Life 등으로 거듭 인기 순위 20위권으로 진입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베넷의 히트곡 중 하나, I'll Be Seeing You입니다. Cathedral bells were tolling And our hearts sang on
Was it the spell 그러나 1970년대 초 비틀즈와 같은 락 음악을 하도록 요구하는 콜롬비아 레코드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는 콜롬비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음반들을 내놓았지만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옮긴 베넷은 코케인, 마리화나 등을 시작합니다. 약물에 빠져있던 그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마약 과다 사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끝내는 목숨을 잃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넷은 다시 정신줄을 잡고 습관을 고쳐나갔습니다.
베넷이 재계하는 데는 매니저로 있던 장남인 데니 베넷의 공이 컸습니다. 아들의 노력으로 베넷은 드디어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콜롬비아 레코드와 합류를 하고 거의 10년 만에 스튜디오 앨범 The Art of Excellent를 발표했습니다. 아들 데니 베넷은 아버지를 유명 토크쇼와 심슨 등 애니메이션 쇼 등에 출연시키며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베넷은 1990년대 Perfectly Frank, Stepping Out, 세월이 흘러도 늘 사랑을 받는 토니 베넷 온 할리데이 등의 음반으로 다시 인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린이용 토니 베넷, 더 플레이그라운드도 나왔습니다. 2002년에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토니 베넷 크리스마스 명곡집도 냈습니다.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2002년 베넷은 KD 랭과 팀을 이루어 아름다운 세상, A Wonderful World를 녹음했습니다. 이 음악은 전통 팝 보컬 앨범 분야에서 최우수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토니 베넷은 80대에 들어서서도 최신 음반을 소개하며 왕성한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6년에는 80세 생일을 기념해 바버라 스트라이샌드, 엘튼 존, 스팅 등이 함께한 듀엣 원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 작품은 2021년에 듀엣 2판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9월 두 사람은 치크 투 치크를 발표했습니다. 88세이 된 그해 베넷은 이 곡으로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베넷은 빌보드 200의 1위 앨범을 낸 최고령 가수가 됐습니다.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곡 I Get a Kick Out of You입니다. I get a kick out of you.
Bennett과 레이디 가가는 2021년 다시 뭉쳐 사랑을 사세요, Love for Sale을 불렀습니다. 나이를 모르는 사랑 노래꾼은 계속 솔로 음반도 냅니다. 2015년에 The Silver Lining, The Songs of Jerome Kern이 그것입니다. 이 음반도 다음에 그래미상을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90세를 기념한 음반에서도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앨범상을 받습니다. 생애 무려 19차례의 그래미상을 받은 그는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 UN 등에서도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는 각종 자선 공연도 열었습니다. Me, myself and I are all in love with you. We all think you're wonderful, we do. Ba-ba-do-ba-da-da-da. Me, myself and I have just one point of view.
베넷은 가수이면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안토니 베네디토라고 사인한 그의 미술 작품들은 스미소니언 미술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유명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 그려진 초상, 풍경, 정물 등 다양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래 달나라로 데려다 주세요입니다. Poets often use many words
to say a simple thing. 베넷은 세 번 결혼하고 자녀 넷을 두었습니다. 1952년에는 패트리시아 비치와 결혼했습니다. 이때 데니와 데이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부인과 이혼한 다음에는 샌드라 그랜트와 재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요하나, 앤토니아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들 부부도 이혼으로 막을 내리고 2007년 수존 크로우가 세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수전은 베넷이 타계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익장을 과시한 그도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베넷은 자신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증세는 5년 전부터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1년 그는 마지막 음반을 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의 라디오 시티 홀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유행의 가수이며 화가이고 배우인 토니 베넷은 97세를 불과 2주 남겨놓고 뉴욕의 자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재즈와 전통음악으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토니 베넷의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